비님이 주신 거니까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해야지.
반성하고 있어.
예. 평안하셨어요?
네. 네.
오늘도 문 안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아요.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알라바마 주에 그 버밍햄이라는 데가 있어요.
버밍햄.
네, 거기 가면은 마틴 루터 킹 아세요?
네. 알죠. 알죠. 종교개혁.
루터 킹 네. 주니어. 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이고 네. 독일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흑인이신 분이죠.
흑인 오.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이제 흑인 인권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기본이죠 이런 건.
하나 알았다.
크리스찬으로서.
그 버밍햄에서 그분들이 그분이 목회하셨어요. 네. 아버지도 사실 목회자였었는데 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기념관이 있어요. 네. 그 아마 교회 앞에 그 또 시청사 있는 주변에 그 마틴 루터 킹 그
동상?
예, 기념 조형물이 있는데 원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통.
원통.
까만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원통으로 돼가지고 원통 중앙에서 물이 쭉 올라와가지고 이 전체로 번지게 하나 봐요.
분수처럼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아래로 내려와 이렇게 물이 쭉.
아, 원통을 타고 쫙 내려오네.
예, 아주 멋있어요. 근데 그 원통을 돌아가면서 성경 구절이 딱 서 있어요. 그게 이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 써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물처럼 멋있다.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그 외경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인권운동을 한 그것에 이렇게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수업 일깨움 3강 나를 찾으면 살리라.
이 아모스가 아까 760년경에 BC 활동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주로 유대 남북이 갈라져 있는 그런 시대라고 그랬죠. 네. 남쪽이 유다하고 북쪽이 이스라엘.
네네.
근데 이제 그 남쪽 유다에는 우시아 왕, 훌륭한 왕이에요.
우시아. 네.
우리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시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안 좋은 왕 아니에요? 네.
그래도 여로보암하고 이 우시아하고는 조금 사이가 좋았어요. 그 왕들 간에. 그러니까 남쪽, 북쪽 왕국이 좀 사실은 갈등을 일으키는
그렇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왕조는 좀 친하게 같이 교류하면서 지내던 시대가 있고 또 전쟁을 하던 시대도 있고 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우시아하고 여로보암 2세는 좀 친하게 지냈나 봐요. 그러니까 나라 간에 평화로우니까
예.
교류?
뭐 교류도 하고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겠죠.
네.
경제적으로도 좋아질 거고
네.
왜냐면 군사비를 많이 안 쓰니까
협력하면 네. 할수록 좋아지죠.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집트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가 항상 강해가지고 이쪽에 쳐들어오고. 북쪽으로 막 진출을 하고 위에서는 아수야가 내려오고 뭐 해서 그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네.
이 시대만 해도 뭐 이집트도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고 아수리아도 그렇게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니까
예.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로워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많은 이제 물질이나 이렇게 편안해지면 또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돼요.
마음이
또 신앙적으로도 변질되고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제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지서를 우리가 보면은 시작할 때 그 배경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놔요.
네.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우시아고 예.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네, 2절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요. 시대 지진 전 2년에 지진.
지진 오기 전.
네, 지진 오기 전 2년 전. 그러니까 그 지진이 굉장히
컸어요?
큰 유명한 그 지진으로 그 당시는 뭐 건축물 요새같이 제대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돌을 세워놓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막 흔들어 버리면 그렇죠. 다 무너지죠. 엄청난 재난이죠. 그래서 지진 오기 2년 전에 예? 드고아의 목자 중 드고아라고는 지역의 목자 목동이었던 사람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드고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5-16km 아래로 내려오는 지역이에요.
네. 네.
가깝네요.
농사 지면서 또 양을 치면서 이렇게 네. 아모스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하나님 말씀이 여기한테 임하는 거예요.
어.
아, 그래가지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전으로 가는데 아까 예루살렘 거기는 유다에 속한 땅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남 유다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아모스가.
네.
그런데 어디 가서 예언을 해요?
북이스라엘 쪽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와. 네. 엄청 어려웠겠는데요.
경계를 넘어버렸네요.
예. 그래서 서울 아래쪽에
살다가.
어디 살던 사람이 수원 쪽에 살던 사람이 가서 평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가능했다.
그래서 이렇게 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도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1장 한 절이지만 모든 것이 이제 힌트가 이게 다 나와요. 지진 전 네. 2년. 그러니까 네. 지진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기 2년 전에.
전에.
우리 영화 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 네, 네.
영화 할 때 어떤 상황이 딱 저기가 돼, 막 지진을 해가지고 폐허가 막 다 됐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넘어가죠.
이전으로 딱 돌아가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모스를 통해서 경계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했을 텐데,
네.
그 말씀을
안 들었네요.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진으로
심판을 당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전한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제 정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모스 이름 자체가 무거운 짐진자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의 어떤 그 잘못된 거 또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 이런 사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무거운 짐.
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호세아 이 아모스가 순교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나오지는 않나 봐요.
예.
네.
여기 이제 아모스서에 쭉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맞네요.
15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네.
와.
그리고 내가 그래서 1인칭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언자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가지고 예. 말하는 식으로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아까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대개는 선지자한테 또 제사장한테 뭐 말씀을 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왕족 출신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사야 같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또 제사장 출신으로서 그 가문 출신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뭐 예레미야 같은 사람, 뭐 호세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모스는 목자 출신이야. 농부 출신이야.
네.
그러니까 순수 농부 출신이에요.
네.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도 아니고
평범한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진짜 민초였네요. 민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네.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정말 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던 양을 치고 있던 이 사람한테 그 하나님 말씀 임해서 글 나와서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를 높게 쓰신 느낌이네요.
예, 그러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죠. 예. 그래도 하나님은 돈을 들어서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자신도 나중에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자격이 있어서 또 너희들처럼 무슨 뭐 가문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나를 쓰는 게 아니지 않냐. 예. 난 목동이었다. 뽕나무 키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아모스가 얘기를 하는 것이 나와요, 뒤에. 그래서 이 3장 8절에도 보면 아모스 3장 8절에 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라니까 말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게 3장 1절에도 나오고 4장 시작할 때 4장 1절에도 나오고 5장 시작할 때 5장 1절에도 나오고 들으라고.
얼마나 안 들었으면 진짜 말을 안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가 일단 1, 2장에는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저는 뭐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참 간단해. 쭉 해서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 이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
아, 저기 바다요?
요단강이 내려와.
아, 네.
여기 지중해고.
아, 네. 아, 이제 보이네요.
이게 예루살렘 이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가느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이게 이제 유다거든요, 유다. 근데 이 블레셋이 막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올라와요. 네. 블레셋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 있어. 두로. 네? 두로에. 이집트는 물론 여기 아래 있고 이집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라들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같지만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네.
다메섹은 이 이쪽에 이 다메섹 지금도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
시리아죠. 옛날에는 그걸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고요. 아람. 이게 다메섹이에요. 아람. 그 다음에 가사. 가사가 이게 가사라는 그 지명인데, 이게 블레셋. 예? 블레셋이. 블레셋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두로. 아까 여기 두로라고 그랬어요.
네,
두로. 네, 두로?
두로.
두로. 두로. 요새는 레바논 그런 지역.
아, 레바논.
네. 그리고 이제 에돔. 에돔이 아래쪽에 있어요. 에돔.
에돔 말이야.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사실 이 에돔을 거쳐서 올라가게 돼요.
네.
다음 시계 안에 오바디아를 하게 되면 이 에돔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에돔.
아.
에돔이 아래쪽에 있어요.
네.
에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뭐 이런 식으로
앞
모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뿐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다 전하는 거야.
와, 지도가 보여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라. 여섯 개 나라. 나가 플러스 여기 남북
두 개.
이스라엘. 이렇게 여기에 메시지를 다 줄까? 얼마나 스케일이 커.
야, 그렇네요.
진짜 힘든데.
네,
아모스라는 이 농부 이런데 네. 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줘야 돼.
와. 그래서 신박한 청년이. 와,
그 체력이 되게 좋았나 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1장, 2장을 읽을 때 보면은
네.
그 여섯 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9장 뒤에로 가면은 9장에 어느 나라로 나오냐면 애굽, 이집트.
네.
애굽과 그 다음에 또 뭐이 나오더라. 구스가 나와요. 구스.
구스.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아, 커피를 유명한
그거.
그래서 이쪽은 아프리카 쪽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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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까지 범위가 다 엄청 큰데요.
그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큰 데를 얘기하고 그다음 좁혀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8의 메시지가 쭉 나오는데 1, 2장에는 아까 각 나라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 메시지 네. 나오다 그랬죠.
네.
그리고는 3장부터 6장까지는 다섯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요? 다섯 차례의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 거기에는 다섯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은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네. 다림줄 환상, 여름 실과 환상, 제단 파괴 환상.
네.
주로 이게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네.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야. 네. 귀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고 아모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실제
네.
그 일을 통해서 이걸 이제 하면서 이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미리.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그 알려주는 뜻은 뭐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회개하면 돌아와라. 내리기로 한 심판이
미뤄지는 거죠.
미뤄지거나 안 내리죠.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고 그냥 심판이 확 임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력이 깨어 있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때라도 회개를
하면 돌이켜야 돼요. 맞아요. 네.
우리가 그 심판에서 노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제 4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들어라.
4장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게 뭐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답.
예. 네.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가
돌아오는 거죠. 네.
돌이키는 거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다섯 번 계속 그 각 절반다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말 안 들었나 보다.
4장 12절에 4장 11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네.
와.
끝이 다가왔다 이거. 네.
하나님이 오시니까 만날 준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네.
집에 누가 이제 중요한 분이 온다고 그러면 준비해 놓고
대청소해야죠. 대청소.
만날 준비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5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5장 4절부터 네. 아모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여기서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
네. 네.
그래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같은 말이죠. 그게 이제
회개하라.
이 돌아오는 거 회개고 나를 찾는 건 기도겠죠.
네. 네.
주님을 계속 찾으라 말이에요. 불러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말아라. 예? 다른 사람도 찾아가지 말고 다른 지역도 찾아가지 마라. 이 베델은 원래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수도 역할을 했고 네.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원래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거기서 봤거든요. 베델. 네. 하나님의 집. 거기서 제사를 드렸지만 거기로 가는 것도 소용없다. 형식적으로 가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교회만 간다고 자종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길갈로도 가지 말고 옛날에 이제 여호수아 때 거기다 제단을 쌓아놓기도 했고 그랬는데 부엘셀바 이제 남쪽 이 유다 그쪽 지역으로도 가지 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네. 네.
그렇게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장에 쭉 보면요. 그 5장 그 18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네. 이전에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 했죠?
네.
심판의 날.
네.
20절에도 5장 20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근데 아까 5장 24절을 우리가 보았죠. 그게 이제 그
마틴 루터 킹의
킹 그 기념 그 조형물에 써 있다고
네, 멋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5장 25절에도 나와요.
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송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모여서 무슨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거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와서 찬송 노래하는 것도 그치라니 너희 피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많이 사실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드렸느냐? 그 말은 뭐예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네.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린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뭐 대단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요전으로 넘어가면은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같은 제사를 드렸어도 같은 자리에서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신다고. 왜냐하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데 그가 드리는 예물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많은 번제물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 받으실 줄 알았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네.
예. 또 특별히 너희의 삶 자체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불의한 일 행하고 와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받으시죠. 위선, 위선.
예, 위선이고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맞아요.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모스 4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너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 자신의 위안을 위해서 드린 거지
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제사는.
날 이용하지 마.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이 신앙이 일치돼야지 일상생활이 따르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없죠.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네.
너희 자신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한 것이지
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4절 같은 데에도 보면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5장 15절에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정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이 아모스의 표현을 보면은 아주 거친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네. 어떤
목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4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것은 귀족 여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약간
야, 송아지들아.
그렇죠. 왜요? 멍멍아 막 이런 것들인데.
또 메뚜기라든지 지진으로 심판할 거, 또 타작하듯이 뭐 한다는 거,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 같이, 또 갈고리와 그 낚시, 쟁기와 소, 포도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가 이제 농사 질 때 이제 경험하고 본 것들이 여기 은유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 가만히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방 한 칸을 얻기 위해서도 힘드는데 부자들은 겨울 별장, 여름 별장, 또 상하로 만든 침대 이런 데서 사치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 임금 착취하고 또 세금을 힘겹게 거두어들이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판결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요새 이야기가
그 미국의 대법원에 가 보니까 네. 이 정의의 여신상을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네. 정의. 아 네. 있어요 이렇게. 네.
저울을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고
맞아요.
눈은 가리고 있어요 안대로.
네.
그러니까 어디에 편견 없이
네.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칼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저울을 속이는 자도 있어. 농산물 파는데 저울을 속여가지고 그렇죠. 한다든지 거짓. 이런 또 아까 예배가 타락해가지고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것이라든지 이런 거. 그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네.
신발 한 컬레로 팔아. 그 값으로. 이 아모스 2장 6, 7절에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 신발이 얼마나 비싼 신발인지 몰라도
그러니까요.
하여간 사람 하나 값으로 신발
판정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렇게 5장 11절에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해놓은 것도 남의 것이 되고 너희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사치 방탕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그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로 한 침대 그 침상에서 지지게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파티 벌리는 거야. 피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대접으로 마셔
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서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다른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주 관심도 없어. 자기는 이렇게 사치 방탕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뇌물 받고 판단을 굳게 5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못됐네요.
예. 8장에도 8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그날은 장사 못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그러니까 저울추를 적게 만드는 거야.
네.
네.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라. 이걸 전부 다림줄에 다림줄 알아요? 건축물을 세울 때 이렇게 줄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 수직으로 돼 있나 이렇게 살펴보죠. 그래 그들의 삶을 이렇게 다림줄로 재본다는 거야. 이게 비뚤고 잘못돼 있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줄로 그들을 재는 그런 환상을 보여줘요. 여기. 그래서 특별히 이건요 힘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재력, 재물 가진 사람, 네. 또 권력,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은 힘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강제하는 데 쓰면 아주 나쁜 거죠. 그 힘을 섬기는 쪽으로 써야지.
근데 다누린 사람들은 귀가 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그 재물이 약간 우상이 된 느낌이 맞아.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재물이 우상이 되고 왜냐하면 그 풍요로운 시대니까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정의를 지키지 않고 힘 있는 자 편에 서서 옹호해주고 뇌물로 판결 굳게 하고 이런 전 사회적인 불의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이 약한 사람들이 정의롭게 느낄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아, 이 사회는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다 그렇게 느끼면 정의로운 사회죠. 그래서 힘을 가진 자들이 그걸 위해서 써야 이 힘의 양적인 변화가 오는 것, 질적인 변화가 오는 건데 자꾸 힘을 많이 모아가지고 남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쓰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메시지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흘러가면서 깨끗하게 하고 또 이 수술하고 또 치유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더구나 이제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는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연약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8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그래서 뭐 양식은 많이 있는데 물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기근이고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또 물질이 그래서, 풍요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것 같아요. 더 편안하니까
그래서 먹을 거 누릴 것이 많은 이 풍요로운 시대에 오히려 영적으로
갈급한 거죠.
기근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태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서에 보면 다른 예언서에도 주로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간의 갈등이 나옵니다. 여기 아마샤라고 하는 아마샤라는
이름 비슷한데요?
선지자가 나오는데
혹시 형제인가?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북쪽 원래 베델 수도에서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자꾸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왕한테 가서 저 사람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아모스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모스한테도 더 이상 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7장 10절 11절에 보면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마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인 왕을 모반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별로
잘못하니까 그렇지.
잘못한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하고 모함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아모스한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앞을 보는 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유다 땅이 원래 고향이지 네 고향으로 가라 이제. 지금 내가 왕한테 이런 얘기 했으니까 너 이제 혼날 거야.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가. 네 지역으로. 왜 내 지역에 와서 이래. 그런 거죠.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네 집에 가서 떡이나 먹어.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모함하는 거죠.
아마샤도 선지자이긴 하셨어요?
제사장 중에 하나인데. 아. 그러니까 이걸 거짓 선지자다. 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는 게, 그래서 7장 14절부터 17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의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주 엄청난 말을 하죠. 네. 네, 그래서 나 그래 원래 목자하고 뽕나무 재배하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래서 나와서 전하는 것인데 네가 나를 가라 그래? 너희 가정에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아모스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좀 우리가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심플 라이프. 단순한 생활. 너무 많이 벌려놓고 사니까. 네. 그걸 관리하느라고 돌보느라고 너무 많은 것들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게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검소한 심플 라이프 스타일, 예? 소박하게 좀, 예? 살아봤으면.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양을 사람들이 많이 문제 삼는데 지금은 삶의 양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네. 퀄리티 있는 삶. 오래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고 가족들과도 같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돌보는 섬기는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좀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더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을 외쳤지만은 그 사랑하고 정의가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뭔가 어려운 사람, 눌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이런 걸 찾아가지고 좀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모스서 마지막에 가면은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심판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 추수하고 났는데 바로 거기다가 부치를 뿌리는 거야. 계속해서 잘 자라니까.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거기에 야곱의 집, 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미래가 있다. 이런 메시지로 아모스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9장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번 읽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